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8월 14일 금요일의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8월 14일 오늘이 한국에서는 택배 없는 날입니다. 좀 독특하죠? 한국은 택배 산업이 워낙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택배 기사님들이 많이들 힘드시니까 이 8월 14일 하루를 택배 없는 날로 정해서 택배 기사님들 좀 쉴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한국의 택배 기사님들 오늘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연휴를 누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 이번에 한국의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7일에는 또 대부분의 택배기사들이 근무를 한다고 하고요. 연휴 기간 동안 쌓인 택배가 더 많으니까 이 물량 폭탄이 예상돼서 쉬면서도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부쩍 더 바쁘고 힘들어진 모든 택배기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하며 응원합니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최유한 시사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하는 더 깊은 뉴스 코너도 마련되고요. 오늘은 요즘 북한 분들도 관심 많으시다는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이야기 흥미롭게 들어봅니다. 금요일의 뉴스로 본 세상은 김정은 기자가 시사용어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주는 시간으로 채워지죠.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 정보도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3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외부 지원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적인 악성 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큰물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매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이번 홍수로 39,296정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고 산림집 16,680여 세대, 공공건물 630여 동이 파괴 침수됐다고 피해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제1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한미연합훈련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8월 전쟁설까지 언급했습니다. 조선신보는 13일 조선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미남 합동군사연습 제목의 기사에서 내외의 반대 배경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8월의 미남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에서 다시 8월 전쟁설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의 위험천만한 군사 대결 소동으로 경색된 북남 관계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파국 상태로 치닫게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14일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집단 휴진은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제외하고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와 대학병원 같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과 전공의가 참여합니다. 의협은 진료과와 지역에 따른 불균형한 인력 배치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택배업계가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운영함에 따라 이날 하루 대형 택배사들의 택배 배송이 중단됩니다. 물류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CJ대한통운과 롯데택배, 한진, 로젠택배 등 4개 택배사는 배송기사들의 휴식을 위해 이날 하루를 택배인 리프레시데이로 지정하고 택배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이 급증해 택배기사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한 결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성인 2,8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카멀라 해리스를 하위 후보자로 하는 바이든에게 투표하는 것을 덜 또는 더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22%가 더 그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세분화하면 흑인 여성 43%와 중도 보수 성향 민주당 지지자 47%, 진보 성향 민주당 지지자 40%가 더 그럴 것 같다고 답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생산할 업체가 1인 접종 분량인 2회분을 약 10달러에 외국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제약사 알파름 대표이사 알렉세이 레픽은 현지 시간 12일 채널 러시아 24와의 인터뷰에서 백신 수출 가격에 대해 2회분에 최소 10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지면 수출 가격이 보다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양정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최근 북한 당국이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의 날로 선전하는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수령님, 즉 김일성이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실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 학습 자료를 하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그동안 김일성의 주도하에 항일 유격대가 일본 군국주의를 물리치고 조국 광복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해왔다는 점에서
예.
관련 사상 선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정치학습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데일리 NK의 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요. 총 정치국은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실현하신 절세의 애국자라는 제목으로
네.
김일성의 항일 혁명 업적과 순환사를 담은 네 쪽의 정치학습 자료를 하달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네.
북한 당국은 김일성 동지는 14살의 어린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맹세를 다지면서 압록강을 건너 20여 년간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며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실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이런 선전과 관련해서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투쟁을 한 건 맞지만 북한이 이를 과장,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요. 각종 증언 그리고 외교 기록을 통해서 해방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이미 잘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오로지 북한 당국의 선전만을 통해 교육된다는 점에서 좀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김일성도 생전에 당 간부들에게는
네.
우리가 항일 무장투쟁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나은데 왜 우리를 깎아내리려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함께 항일운동을 했던 동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역사 왜곡이나 조작을 좀 심하게 하긴 어렵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런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해방 후 7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정권의 정통성 구축에 항일 무장투쟁을 활용해왔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실제로 이번 정치학습 강영자는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계승 발전시켜 나가시는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을 철옹성 같이 보유해 나가야 한다면서 체제 선전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북한에서도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요.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올해 좀 더 특별하게 하는 행사들 혹시 있을까요?
네, 올해는 광복 75주년이라는 점에서
네.
기념 학습 외에도 강연, 토론, 또 기록 영화인 조국 광복을 위하여 또 이런 영화 문헌 학습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특히 젊은 군인들 사이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내용이다 이런 반응과 함께
네.
올해는 꺾이는 해라 뭐 배급이라도 좀 더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데만 오히려 관심을 두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자, 어딜 가나 젊은이들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달 말에 북중 접경 지역인 평안북도 신의주 압록강 하구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과 북한 경비전 간의 충돌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났던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네.
데일리 NK의 대북 소식통은 7월 말 압록강 하구에서 20에서 30m급 중국 어선 4척이 일렬로 띠를 이뤄서 조선 52정대 소속 경비정을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네.
이 일로 조선 경비정이 전복이 돼서 안에 타고 있던 7명이 바다에 빠졌는데 그중에 일부가 실종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네요. 자, 어쩌다가 그런 충돌이 발생한 건가요?
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충돌은 북한 경비정과 중국 어선 간의 고질적인 부정거래가 발단이 됐는데요.
네.
북한의 해안 국경경비대는 자국의 영해를 침범해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어업활동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적게는 1,000위안, 많게는 10,000위안의 뇌물을 요구해왔다고 합니다.
예.
예, 하지만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어선들이 수개월째 조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북한 경비대의 돈벌이에도 차질이 빚어졌다고 하네요.
네.
그러다 최근에 중국 어선들이 다시 중국 영해에 나타나 조업을 재개하면서 경비대가 한동안 벌지 못한 몫까지 더해서 상당량의 뇌물을 한꺼번에 요구를 했고
네.
그러면서 결국 갈등이 터지고 말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이 뇌물을 주던 중국 선박 그리고 뇌물을 받던 북한 경비대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선 측의 무리한 뇌물 요구에 불만을 품은 중국의 어선들이 힘을 합쳐서 경비정을 들이받은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는데요.
예.
실종자까지 발생한 큰 사건이긴 하지만 이렇게 뒤늦게 알려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네.
중국과 조선이 서로 쉬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의 경우는 군대의 배인데 민간 어선 때문에 뒤집힌 게 좀 창피해서 그쵸. 이를 숨겼고요.
네.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조선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것이 공식적으로 좀 문제가 되면은
네.
좀 안 될 것 같아서 서로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려는 분위기라고 소식통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늘 이런 뇌물 소식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런 문화나 분위기 좀 사라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양정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한국의 귀엽고 특이한 이름의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데뷔한 해인 2018년에 발표한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 라타타입니다.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뉴스의 참세계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뉴스통의 더 깊은 뉴스. 최유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환입니다.
자, 지난주에 조선업을 짚어주셨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는 한국이 현재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다고
예.
합니다. 자, 최근엔 북한 주민들도 최첨단 평면 디스플레이 텔레비전 같은 것에 엄청 관심이 많다고 하던데요.
예.
자, 디스플레이 산업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북한 주민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지능형 손전화기. 남한에서는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요.
네.
북한에서는 타치폰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진달래, 아리랑, 푸른 하늘, 평양 등의 다양한 타치폰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타치하시는 유리 액정. 예, 이게 이제 바로 디스플레이의 한 종류입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굉장한 이 반도체 기술과
네.
전자 소재의 기술들이 들어가 있죠.
네, 그렇죠.
자, 1980년대의 디스플레이를 묻는다면 아마도 북한이나 한국이나 모두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떠올릴 겁니다.
네.
이 블루칸 브라운관 텔레비전에 이 국한되어 있던 디스플레이는 이후 LCD라고 불리는 액정 표시 장치.
네.
그리고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OLED, 뭐 OLED라고도
예.
표현합니다. 라고 불리는 이 액정 표시 장치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지능형 손전화기뿐만 아니라 자동차, 생활 가전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이 바로 디스플레이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한 시기는 사실 불과 20년 전인데요.
예.
디스플레이 시장의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이 시장을 이끄는 존재로 변신을 한 건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이 디스플레이의 기술은 네. 그 미국에서 시작해서 일본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예. 넘어왔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시초인 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텔레비전의 네. 브라운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1946년 미국에서 시작해서 1970년대까지 미국의 부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한 그 텔레비전 화면인 브라운관이 네. 사실은 맨 처음 개발된 거는요.
예.
1897년. 아... 어마어마하죠.
오래전이네요.
오래전이죠. 네. 독일의 네. KF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것인데.
그래서 브라운관인가 봐요. 예.
당시로선 정말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 이것을 미국이 산업화와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죠.
네.
근데 이 브라운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대형화하기가 힘들어요.
네.
예. 무겁고. 이 뒤에서 이 블루카에 총을 쏴야 되잖아요.
예, 예.
진공관에는 총을 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점을 완전히 극복한 LCD 기술이 등장합니다.
네, 이 기술은 언제 등장했나요?
이 기술은 이제 1968년에 미국이 상용화시키면서 세계로 네. 퍼져나갔고요. 일본이 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LCD 기술을 재빠르게 기술을 흡수해서
네.
19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 전 세계의 전자산업을 이끌었습니다.
네.
아마 이때 유명했던 여러 가지 전자산업 업체들 뭐 이름 들어보면 아실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LCD 산업에 한국이 뛰어든 것은 본격적으로 뛰어든 시기는 한참 지난 1995년도였어요.
아, 네. 한 25년 정도밖에 그렇죠. 안 됐네요.
당시 글로벌 네. LCD 시장은 기술적으로는 소형화에 이제 진일보한 샤프라든지
네.
NEC라든지 도시바라든지 일본의 굉장히 그 전자 업체들
예.
한 10여 개의 일본 업체가 전 세계의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 LCD 시장의 성공에 완전히 자신감이 붙었고요.
네.
계속 밀어붙이면서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자, 한국에 유명한 텔레비전 광고 문구가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네. 아, 그 유명한 그 예전 텔레비전 광고 문구인 것 예. 같은데 일본이 근데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광고 문구는
네.
한국의 그 금성 하이테크 TV 광고로 1981년도에 나온 거예요.
예.
LCD 시장 성공에 자신감을 가진 일본이 사실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예.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그대로 LCD에 주저앉습니다. 소위 몰빵 투자.
몰빵
그러니까
투자.
전부 다 쏟아붓는
예.
이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그랬군요.
자, 그런데 LCD 기술이 미국으로부터 시작돼서
네.
일본으로 건너가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기술이 너무 뭐랄까 익어버리고 또 알려져 있고
네.
저렴해진 이 LCD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다 생각할 때 도약을 위해 그 다음을 대비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나 일본 업체들이 자신들의 성공에 스스로 취한 나머지
네.
그대로 주저앉게 되면서 그러면서 누구랑 경쟁했냐면은 바로 저렴한 비용을 무기로 나선 중국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이 이 경쟁에서 기술이 막 어려운
같아요.
게 아니었으니까
네.
아주 처참한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전문가를 만나서 한번
네.
디스플레이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일본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전문가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일본은 아예 지금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군요.
그 회사들 다 망했거든요.
네. 자, 그러고 보면 지난주에 조선에서도 비슷한
맞죠?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일본이
예.
뭐 여러 면에서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한 건가요?
일본은 당시에 미국 기술 도입하고
네.
자국의 정교한 제조 능력을 결합해서 양적 팽창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산업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중국을 과소평가해서 결국 쓰러졌잖아요.
네.
한국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연구개발, R&D.
아, 예.
왜냐하면은 네.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그쵸.
사람밖에.
땅도 작고. 예.
그저 연구하고 개발하고 공부하고 여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글로벌 소비자들은 더 큰 화면을 원했어요. 그래서 3세대 LCD가 대세화가 필요하다라고 예.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성공합니다. 이때부터 LCD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에 따르면요. 한국이 이 LCD 산업에 뛰어든 이후에 단 3년 만에, 단 3년 만인 1998년에
네.
삼성전자가 TFT LCD, 그러니까 굉장히 얇은 액정을 통해서 정보를 표시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네. 얘기하거든요. 초방막, 굉장히 얇다라고 해서 예.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시장에서 1위를 그냥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99년 한국의 삼성과 LG가 전 세계에서 또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면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지위를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예.
또 2001년 2분기에는 한국은 10.4인치 이상 대형 LCD 시장에서 일본을 완전히 제치고 전 세계 국가 점유율 41%를 차지하면서
네.
확고부동한 1위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1995년도에 처음 LCD 산업에 뛰어든 한국이 5년, 6년 만에 전 세계에 예, 국가 점유율 41%를 네. 점유하게 되는 참 말도 안 되는데
네.
전 세계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제품과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서 세계 시장을 지배해 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거 보면 참 한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네.
자 연구 개발에 참 모든 분야에 그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요즘 많이 들리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OLED, OLED에 대한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 이게 그 돌돌 말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그 롤러블 TV 말하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OLED는 영어 알파벳 그대로 네. 이제 OLED라고 읽기도 하고 OLED라고도 발음합니다.
예.
애플에서도 이제 OLED라고 발음하더라고요.
네.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한국에서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성질이 있어서 접히거나 돌돌 말 수 있는 화면이에요.
참 신기해요.
네. 돌돌 말았다가 네. 펴가지고 벽에 딱 붙여요.
네, 마치 종이처럼.
네. 종이처럼 네. 딱 붙이면 텔레비전이 나와요. 와,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TV로 만드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매우 비쌉니다.
얼마 정도 하나요?
이거 65인치 이게 네. 시중에 나와 있어요 지금.
예.
65인치 LG 시그니처 OLED TV 가격이 무려 1억 원, 84,400달러가 넘어요.
절대 못 사겠네요. 지금.
이 LCD를 대체할 네.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연구소들이 더 나은 OLED, OLED, 더 저렴한 OLED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OLED 기술은
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어딘가요? 예. 어디서 했나요?
미국의 코닥사에서 개발했는데 코닥이라고 하면 기억나십니까?
그 사진기에 들어가는 필름,
예, 필름 만드는 회사. 회사예요.
예.
최초로 이 OLED라고 부를 수 있는 소자는 1987년 미국 코닥사에서
네.
홍콩계 미국인 칭탕 박사가 이걸 만들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태양광 셀 연구 도중에 그냥 발명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그 코닥에서 만든 걸 차용해서 지금 뭐 한국의 회사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정작 코닥은 예. 망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얇은 필름에 최신 기술을 집약해서 텔레비전을 만든 겁니다.
네.
현재 타치폰에 들어가는 소형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독점에 가까운 상황이고요.
네.
또 텔레비전에 들어가는 대형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한국의 LG 디스플레이만이 대량 생산에 네.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TV용 대형 OLED 패널은
네.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데서 만들지 맞아요. 못하니까.
LG 얼마 전에 TV를 샀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 매장에서도 이제 LG 직원분이 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삼성도 못 따라오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자, 그런 거 보면 한국 기업들이 정말 현명하고 선도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을 이야기할 때 일본의 기술을 들여와서 한국이 성공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지만 사실은 한국은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혁신을 이루었고요. 예. 그 혁신을 통해서 세대를 뛰어넘은 거예요. LG가 이 코닥에서 만든 그 필름 OLED로 네. 거의 20년 만에 예, 텔레비전 부분에서는 최강 그러니까 가장 비싸고 가장 크고 네.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면 삼성은 더 작고 더 세밀하고 더 이렇게 네. 예, 그 작은 쪽으로 파고든 것이죠. 타치폰에 들어가는 OLED가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자, 한국의 두 기업이 각각 이제 가장 큰 거랑 가장 작고 세밀한 디스플레이 둘 다에 좀 서로 다르게 집중해서 각각 세계 최고가 된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자, 근데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일본과 경쟁해서 물량 공세로 왜 일본 꺾었다고 예. 중국이 그렇게 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중국 이야기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중국은 일본과 네. 경쟁해서 LCD 분야에서 세계 최대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최대 물량이 수익성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OLED 쪽으로 물량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제 현재 중국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생각할 때 거대한 중국이 도전한다.
네.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이 패널이 네. 아주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패널뿐만 아니라 이 패널, 이 뒤에 숨은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LCD 패널이든 네. OLED 패널이든 숨어있는 패널, 이게 널빤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뒤에 숨어있는.
네.
자,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해가지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네.
이 패널을 칠판으로 생각해보세요.
예.
그 이 칠판이 능력을 발휘하려면 분필도 좋아야 되고
그쵸.
지우개도 중요한 도구입니다.
네.
물론 그림 그리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패널이 평평한 이 칠판 그 뒤에 붙는 그래픽 카드라는 네. 이제 분필과 지우개 만드는 회사도 네.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까지 전 세계 그 어떤 다른 회사들도 한국 회사보다 좋은 그래픽 카드,
네.
좋은 분필과 좋은 지우개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 기술이 한국이 최고라는 거예요.
네.
중국이 엄청나게 이렇게 그 도전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중국은 결국 그런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그렇죠.
거네요.
얼마 전에 삼성에서 네. 연구원들이 기술을 빼서 외국으로 팔려다가
예.
국가정보원에 잡혀간 적이 있었어요.
뉴스에 나왔었어요.
아주 핵심적인 기술을 지금 네. 보안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뭐 한국이 최고의 기술력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괜히 막 어깨가 으쓱해지는데요. 오늘은 좀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 북한 분들도 요즘에는 정말 최첨단 텔레비전 그리고 그런 텔레비전 등이 없어서는 안 되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다고 해서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정리 짧게 해주시죠.
자, 디스플레이 산업이 한 국가의 전자산업을 오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건 소비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한국이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도전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네.
순전히 사람의 힘입니다.
그렇죠.
R&D, 네. 연구개발 덕분이고요. 앞으로 북한과도 연구개발 같이 해서 좋은 제품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더 깊은 뉴스 시간에는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자, 거의 80년대 후반부터 활동하셨을 거예요, 이분은. 고등학생 천재 가수로 한국 가요계에 데뷔해서 수많은 명곡들을 만들어 왔고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견 가수이자 작곡가입니다. 김현철 씨의 히트곡이자 명곡, 일생을 함께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금요일에는 시사 용어 관련 다양한 소식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김정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시사 용어인가요?
네, 오늘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네.
줄여서 어플 또는 앱이라고도 하죠. 이제는 뭐 거의 내 몸의 일부라고 느껴질 만큼 네. 정말 24시간 함께하는 이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갈수록 나에게 꼭 맞춘 유용하고 또 기발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이 없다면 일반 휴대폰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것들인데요. 이 애플리케이션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이 일반 휴대폰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건 이 애플리케이션의 유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용도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전에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하던 게임이라든지 예. 뭐 사진,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재생 프로그램 이런 걸 떠올리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도 똑같습니다.
네.
수십만 개에 이르는 이 애플리케이션, 앱을 깔아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애플리케이션도 종류가 정말 엄청나죠. 좀 대표적인 앱으로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어플은 아무래도 채팅, 이 메신저 어플이 아닐까 합니다.
네.
한국의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는 카카오톡은 2010년에 공짜 문자로 등장해서 현재까지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예.
국내 누적 가입자 수가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젊은 세대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어플은 아무래도 SNS, 인터넷 소통망 어플이죠. 이 어플에 글, 사진,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초단위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 밖에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 어플, 또 이걸 편집하는 어플, 지하철과 버스 시간을 알려준 어플도 엄청난 수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예전에 개인용 PC 컴퓨터를 주로 사용할 때는 이 CD라고 부르는 저장 장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곤 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는 다른 장치가 정말 전혀 필요 없다는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앱 마켓, 이 응용 소프트웨어 거래 장터에 접속해서
네.
원하는 어플 설치하기를 누르면 정말 몇 초 안에 설치가 바로 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이 있어야 되긴 하네요.
맞아요. 네. 아, 그렇네요. 또 설치한 어플은 아무 때나 네. 삭제도 할 수 있고요. 또 컴퓨터용 프로그램처럼 무료, 유료의 구분도 있죠.
맞아요.
유료 어플을 구매하려면 이 스마트폰 계정이 연결된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 결제 같은 방법을 쓰면 되는데요. 이제는 이 결제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이 취향과 필요에 맞게 쓰는 어플을 취향과 필요에 맞게 어플을 쇼핑하는 것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재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비밀번호만 등록해놓으면 뭐 결제도 지문만 딱 갖다 대면 되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저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요.
자, 앱 마켓에는요, 그럼 앱을 개발한 사람이 직접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등록을 하는 건가요?
네, 이 미국의 애플을 예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2008년에 애플은 자사의 아이폰이나 아이팟 터치에 앱스토어라는 거래 장터를 개설했는데요. 일반 이용자는 자기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네.
여기에 등록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팔 수 있습니다. 이때 개발자는 자유롭게 판매가를 책정할 수 있는데요.
예.
판매가의 70%는 개발자가 또 30%는 애플이 수수료와 소개 비용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판매된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어떤 앱이 다운로드 순위 세계 1위인가요? 굉장히 뭐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앱 전문 시장 조사 기관인 센서타워에 의하면 2019년, 이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은 메신저 앱인 왓츠 앱이었습니다.
예.
다운로드 횟수가 무려 8억 번을 넘었는데요. 2위는 7억 이상 다운로드된 동영상 제작 앱 틱톡이었습니다. 그 뒤는 다양한 SNS 어플과 동영상 실시간 재생 어플들이라고 해요.
네.
이 앱을 가장 많이 다운받은 국가 1위는 인도였고요.
인구 대국답네요.
네. 그리고 2위는 미국, 또 브라질이 3위였습니다. 소셜미디어 전문 회사인 후스위트의 디지털 2020 보고서에 또 따르면요.
네.
2020년 전 세계 인구의 6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또 59%가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애플이 아이폰으로 세상을 많이 바꿔놨어요. 자, 전 세계 인구의 65%면 굉장한 숫자인데, 자,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도 이 스마트폰 성능이 꽤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들었어요.
네, 북한 내 스마트폰 제조 회사는 평양 터치와 아래랑 정보 기술사, 만경대 정보 기술사처럼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최근 북한에서 발매되는 고급 사양의 모델이 한국에서 2018년, 지금부터 2년 전이죠.
예.
보급형으로 출시한 삼성 갤럭시 A7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네.
대신에 자체 인트라넷인 광명망을 통해서 자료 검색과 다운로드, 양방향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시 애플리케이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요.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또 이 스마트폰이랑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앱 이코노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앱 이코노미는 원래 2009년에 처음 등장한 단어인데요.
네.
애플리케이션이 새로운 경제 구도를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거의 일상이 되어가면서
네.
앱 이코노미가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도 우리 배운 거네요.
맞아요. 네.
네.
그 예를 들자면 한 카페는 어플을 통해서 메뉴 주문부터 결제까지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 커피는 가서 바로 찾아오기만 하면 되죠.
네.
이 어플에 가입하는 시간당 회원이 이전에는 80명 정도였는데 올해 1월에서 3월에는 시간당 1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음식 배달 어플은 미리 주문이란 서비스를 출시한 지 두 달 만에 누적 주문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굉장하네요.
네, 그런데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화된 4월에도 오히려 주문 건수는 더 늘었다는 점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뉴노멀이 되다 보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쓰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약화돼도 쓰기 편하네 하고
맞아요.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앱 이코노미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저희도 한번 기회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을 의미한 뉴노멀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자,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도 코로나19와 비대면이라는 뉴노멀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기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자, 북한에서도 새로 이사를 가거나 하면 집들이 같은 거 혹시 하나요? 새로 이사 간 집에 가족이나 지인, 친구들이 작은 선물 같은 거 가지고 놀러 와서 입주를 축하해주고 새 집 구경도 하고 함께 식사 같은 거 하면서 즐기는 걸 한국에선 집들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영어로는 housewarming party라고 합니다. 자, warming, W-A-R-M-I-N-G의 이 warm은요. 따뜻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따뜻한 파티의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자, 나 집들이에 이 표현은 영어로 I'm having a housewarming party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더 깨끗하고 운치 있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셔서 나 집들이에 I'm having a housewarming party 이런 말 많이들 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8월 15일 토요일은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함남 남부와 황해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15도, 해산 17도, 강계 함흥 청진 21도, 원산 23도, 평양 신의주 개성 사리원 해주 2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3도, 개성 해주 27도, 해산 28도, 평양 신의주 사리원 29도, 강계 30도, 원산 청진 31도, 함흥 32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현재 시간 1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 하락한 42.2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은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1% 상승한 1970.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릴게요. 100달러당 인민비는 694.67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3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외부 지원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적인 악성 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큰물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매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이번 홍수로 39,296정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고 산림집 16,680여 세대, 공공건물 630여 동이 파괴 침수됐다고 피해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제1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한미연합훈련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8월 전쟁설까지 언급했습니다. 조선신보는 13일 조선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미남 합동 군사연습 제목의 기사에서 내외의 반대 배격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8월의 미남 합동 군사연습은 조선반도에서 다시 8월 전쟁설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의 위험천만한 군사 대결 소동으로 경색된 북남 관계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파국 상태로 치닫게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14일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집단 휴진은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제외하고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와 대학병원 같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과 전공의가 참여합니다. 의협은 진료과와 지역에 따른 불균형한 인력 배치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택배업계가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운영함에 따라 이날 하루 대형 택배사들의 택배 배송이 중단됩니다. 물류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CJ대한통운과 롯데택배, 한진, 로젠택배 등 4개 택배사는 배송기사들의 휴식을 위해 이날 하루를 택배인 리프레시데이로 지정하고 택배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이 급증해 택배기사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한 결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성인 2,8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카멀라 해리스를 하위 후보자로 하는 바이든에게 투표하는 것을 덜 또는 더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22%가 더 그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세분화하면 흑인 여성 43%와 중도 보수 성향 민주당 지지자 47%, 진보 성향 민주당 지지자 40%가 더 그럴 것 같다고 답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생산할 업체가 1인 접종 분량인 2회분을 약 10달러에 외국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제약사 알파름 대표이사 알렉세이 레픽은 현지 시간 12일 채널 러시아 24와의 인터뷰에서 백신 수출 가격에 대해 2회분에 최소 10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지면 수출 가격이 보다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벌써 8월도 중순을 향해 갑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길고 강한 장마와 함께 너무도 아쉽게 유난히도 더 훌쩍 가버리는 올 8월 아닌가 싶습니다. 장마에 이은 폭염, 혹시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도 겪고 계시다면 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일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요. 방송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광복절이자 토요일 더 의미 있게 잘 보내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오늘과 주말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뉴스통 마무리하면서 2주의 마지막 노래 선물 보내드립니다. 노래 잘하는 감성 끝판왕 노을이 부르는 만약에 말야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자, 우린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조금 어렸었던